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we bring you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Conference Center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3차 반년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유타 머레이 지역 스테이크의 청남들로 구성된 아론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3차 반년차 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켈리 드한의 지휘와 리차드 엘리엇의 오르간 반주로 유타 머레이 지역 스테이크의 청남들로 구성된 아론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모임을 시작하며 Sing Praise to Him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오늘 오후 70인 제1정원회에서 해임되신 폴리 컬리커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eternal Father in heaven.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신권 모임에 함께 모여서 오늘 제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그분들께서 주신 가르침과 또 원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시에 감사드리고 또한 신권 회복을 이끈 그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원의 축복에 감사드리고 또한 열쇠가 있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시와 축복의 모든 그런 은사와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토마스 문승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봉사의 어떤 모범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모범을 따름으로써 당신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 회원들이 지닌 또한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책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 특히 주어지는 모든 계시와 지침에 감사드리고 당신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합당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의 영이 저희 모임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겸손히 간구드리고 또한 더 중요하게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저희가 함께 교화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Like 10,000 Legions Marching을 부르겠습니다. 합창단에 이어 12사도 정원의 엘톤 페리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감리 감독단의 제럴드 코세 감독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에 70인 정원의 랜디 디 펑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When I was given this assignment,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서 말씀하도록 지명을 받자마자 저는 훌륭한 초등의 교사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매님의 큰 소망은 반원들이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회를 졸업하기 위한 요건으로 12사도 정원의 일원들의 이름과 신앙개조를 암기하도록 저희를 채근하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신앙개조 13개조를 암기하면 마지막 활동은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올라가 보고 싶었던 로건 캐년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댐 바로 위 바위투성이 산비탈을 바로 그 특별한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 바위 절벽에는 작은 평지도 있어서 불을 피우고 핫도그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소를 정하면서 우리의 선생님이 연로하시고 그다지 활동적이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려 깊었다면 선생님께서 그곳까지 그렇게 힘들게 오르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기에 힘차게 저희를 따라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접근을 막는 전기 철책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아 선생님도 언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정상에 다다른 후에 우리는 거북이 등이라고 부르던 바위투생이 산마루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가쁜 흠을 가라앉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앉아서 먹으려 할 때쯤에는 마지막 공과를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2년간 초등회에서 저희를 가르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개조를 다 외운 과정에 관해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신앙개조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많은 단어를 암기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신앙개조 각 조에 담긴 복음 교리를 공부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교리는 각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개조 제1조에서 신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이렇게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2조에서는 지상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3조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사명에 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제4조는 기본적인 원리와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복음 공부의 가치를 강조하신 강력한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이 참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교리는 모든 진리의 토대이자 원천입니다. 참된 교리의 가르침과 개념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 구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은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 계시된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며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를 속여서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들게 합니다. 경전에는 그릇된 가르침을 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 예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교리는 휴대전화와 배터리 같은 관계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앙개조 제5조와 6조에서 신권조직과 반차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 권세를 사용하여 구주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조직하고 이끄신 교회와 똑같은 곳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몬경을 번역하던 중에 죄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한 교리를 읽고서 숲으로 들어가 간구했던 1829년 5월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까? 1800년대 초반에는 침례에 관해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았으며 조셉과 올리버는 그 모든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례의 정확한 방법과 누가 침례할 권세가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 드린 청원이 응답되어 하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명씩 차례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라고 말하며 침례할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얼마나 경이로운 날이었습니까? 신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부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고 참되고 의로운 방식으로 인도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의로운 힘과 영향력의 필수적인 근원인 이 권세는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반드시 이 신권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개조 제5조와 6조에서 배워야 할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신앙개조인 제7조, 제8조, 제9조는 필멸의 여정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근원에 관해 가르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또 다른 안내자는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영생으로 향하는 좁은 길에 머물게 됩니다. 신앙개조 제9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위대하고 중대한 수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으며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듣고 경전을 읽을 수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는 또 다른 근원으로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축복하도록 선택되고 부름받고 성별된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도 배웁니다. 신앙개조 제10조, 11조, 12조는 세상의 많은 나라와 다양한 법률 속에서 어떻게 선교사업을 행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집합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질 때 반드시 각국의 정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실로 우리는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속성을 구현하고자 열망해야 하며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개조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은 마치 서로 연결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휴대전화 부품들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공급망으로 휴대전화에 부품을 장착하는 것처럼 신앙개조는 우리에게 회복의 주요 교리를 심어줍니다. 신앙개조의 각 조는 독특한 가치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저는 초등의 선생님 덕분에 왕국의 교리를 공부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단순한 신앙계조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시간을 내어 이 성스러운 진리를 배우며 지식을 습득하면 인생이 더 훌륭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이제 저는 그 말이 진실이었음을 간증합니다. 로건 캐년의 산마루에서 선생님의 멋진 공과가 끝난 후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에 올 때도 그렇게 힘겨워하셨지만 이제는 그 길로 돌아가셔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 장소를 잘못 골랐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저희들에게도 힘들었는데 선생님 같은 연세에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언덕에서 내려오시는 선생님을 돕고자 분투하고 있을 때 경찰관 두 분이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신 초등의 회장님께서 경찰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사건과 공과 때문에 그 일은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여 신앙개조와 그 안에 담긴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신앙개조는 교회에서 교리를 언급하는 가장 간략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개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회복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핵심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심오한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개의 조로 이루어진 이 신앙개조의 진실함에 대한 제 간증을 더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쯤 낯설고 불안한 기분이 드는 새로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문순 회장님께서 제게 교회 총괄역원으로 봉사라는 부름을 주셨을 때 저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이 부름으로 저희는 20년이 넘도록 즐겁게 살아왔던 아름다운 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녀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6살의 아들은 문제될 것 없어요. 두 분만 가시면 저는 남으면 돼요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내 함께 가겠다고 결단 내렸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새로운 기회를 충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후기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선함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우고 즐거웠습니다.
As we have lived in different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름 덕분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수많은 모임을 감리하는 각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다양한 회중을 대하면서 많은 나라와 언어, 문화를 대표하는 회원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복음의 격리대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이로운 면은 이 교회가 지리적인 위치나 일단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땅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성스러운 유산은 그런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어 영적으로 똑같은 가계의 동등한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불릴 것이요 내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라는 말은 라틴어 엑스트라네우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외부 또는 바깥에서 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원이나 문화, 의견, 종교 등 다양한 이유에서 외분이 되는 사람을 이릅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때로 자신을 외부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기회의 문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나그네 또는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고대의 나그네는 그들을 과부나 고아와 같이 똑같이 환대하라는 의무에 따라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았고 현지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환대와 관용의 책임을 훨씬 넘어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존중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주께서는 당시의 귀족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고 고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군중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이고 조건 없는 은사인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교회에는 나그네도 버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형제와 자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야 할 형제와 자매에 더 세심하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소설 레미자라블에 나오는 한 구절은 신권 소유자가 나그네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막 석방되었습니다. 오랜 항해와 굶주림, 갈증으로 기진맥진한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그날 밤 묵을 곳과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자 모든 주민은 하나둘씩 그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도 여관도 심지어 감옥도 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했습니다. 결국 탈진한 그는 마을 주교의 집 정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훌륭한 성직자는 장발장의 이력을 잘 알았지만 다음과 같은 연민 어린 말을 건네며 이 방랑자를 집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받고 있고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 이름을 내가 굳이 알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답니다. 장발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시다고요? 압니다. 주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와드와 정원에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집포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집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환영하는 책임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큰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적 세계가 확장되면서 세상은 전례 없이 사람들과 국가들이 만나고 연결되고 뒤섞이며 하나의 커다란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커다란 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보탬이 됩니다. 선교사를 머나먼 여러 나라로 보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도시와 이웃에 오게 됨으로써 세상의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집합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그분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이끌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와드에서 다음번에 복음으로 개종할 사람은 평상시 여러분이 아는 친구나 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언어, 옷차림, 피부색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경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고 다른 종교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정주의는 중요한 신권 책임입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종은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매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 사람이 사랑과 친절로 환영받게 해야만 합니다. 가정복음교사와 방문교사는 이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를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여 와드와 지부 내에서 영적인 단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데륵을 방문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한 단합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맨이든지 무슨 무슨 인이라고 불림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 단합은 다르거나 더 약해 보이는 회원들을 소리하고 또는 격리하고 오직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단합은 새로운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회원들은 교회에는 축복이며 우리에게는 이웃에 봉사하고 나아가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건물 문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들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같이 앉자고 권하십시오. 부탁하건대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환영과 사랑받는 느낌이 들도록 돕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환영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와드에서 두 명의 청각장애자 자매님이 침례를 받자 이 새로운 개종자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 두 분의 상호부주의 자매님이 수화를 배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동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나그네란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도 이렇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마지막 날에 그분의 양떼를 모으실 때 우리 각자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구나라는 말씀을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4월 총관리 여권을 지지받았을 당시 저는 인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다른 어느 선교부 회장님이 제게 이 교회의 선교사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해준 내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와 펑크 자매는 많은 뛰어난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했는데 그중 한 명인 포크렐 장로는 네팔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영어를 써야 하는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 잘 준비된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부름장에 적힌 안내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그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했을 때는 깔끔한 양복 바지나 흰 셔츠와 넥타이를 가져오는 대신 청바지 5벌, 티셔츠 2벌, 그리고 머리에 바를 헤어젤을 잔뜩 챙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선교사 복장을 얻은 이후에도 처음 몇 주 동안 매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포크렐 장로는 그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 자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더해 저는 배고프고 지쳤으며 향수병마저 생겼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었지만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위안을 받았습니다. 포크렐 장로에게 선교사업은 새롭고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큰 신앙과 충실함으로 경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선교부의 지도자들에게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영어로도 복음을 잘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었고 선교부에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업을 마친 후 그는 네팔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학업을 위해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그는 뉴델리에서 지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실질적인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교회가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도 꾸준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보지 못했던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강인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사로서 영적인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이메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늘 그러하듯 경전 및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37년 7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권세를 부여하고 내 형제 12사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파송하는 자는 너희가 그들을 보내는 어느 나라이든지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가지리니.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장소와 지명받는 선교부가 어느 곳이든 그것은 12사도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여러분은 주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언에 의하여 안수로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즉 파송된 선교사들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내 말에 거하며 내 영의 음성을 듣는 만큼 그러한 약속들이 성취되리라. 주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며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영을 느낄 것입니다. 영은 이 사업에서 필수적입니다. 벤슨 회장님께서는 영이 없이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서 선교사들을 접견하는 동안 저는 때때로 온전하게 합당치 않아서 고통을 겪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교사업을 열심히 하고 많은 성을 행했더라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전히 회개하여 구주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전에는 결코 평화와 성신의 동반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 상한 것, 즉 부서진 것에서 오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양이 부서져야 밀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밀이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빵이 부서져야 성찬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할 때 그는 비로소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받게 될 때 구주를 섬기는 봉사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죄의 짐을 지고 있어 회개해야 한다면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자주 일어나라고 권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곧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지체 없이 감독님, 지부회장님 또는 선교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속죄의 치유력은 여러분의 영혼에 화평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이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주의 희생은 측정할 수 없이 크기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교리와 성약에 담긴 이 약속의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라. 여러분이 덕스러운 삶을 살면 평화로운 확신을 느끼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며 영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시거나 최근에 온전히 활동하는 회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합당하며 봉사하려는 소망도 있지만 제가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4월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씀입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재능, 능력,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신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포크렐 장로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 즉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통찰력과 재능, 능력이 확장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바다주 출신으로 새로운 선교사였던 홀링스 장로는 그의 선교사업 초반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한 날에 저희 부부와 함께 첫 봉사지역인 라자 문드리로 여행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홀링스 장로와 가나파람 장로는 교회 회원을 방문하러 가서 그 회원의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에 관해 배우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딸의 생활에서 복음이 어떻게 축복을 가져왔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우정 증진을 위해 그 자리에 함께했고 또한 토론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텔루그어만 할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 지부의 형제님 한 분도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선교사업 첫 번째 토론 약속에서 홀링스 장로의 임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 번째 시연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칠 즈음에 그는 공과가 통역될 것을 알았기에 제 아내를 돌아보며 첫 번째 시연을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설명해야 되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펑크 자매는 장로님이 말씀한 것을 영이 증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교사가 진지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 번째 시연을 가르쳤을 때 그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링스 장로가 그 영화로운 메시지를 끝내고 그것이 통역되기도 전에 그녀는 눈가를 촉촉히 적신 채 텔루그어로 제가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사업을 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매일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평화,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가정의 문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신다면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동안 커다란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이때는 선교사가 되기에 참으로 멋진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명령,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의 참됨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이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제1회장단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처럼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게 되기를 기원하며 부름이 올 때 합당하게 준비되어 영의 권능을 지니고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의의 일 하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광경입니다. 신권 지도자들 여러분과 함께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넘어지면 눈 깜짝할 새 벌떡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물리적 법칙이 제게 불리하게 변해서 지금은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탐탁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12살 난 손자와 스키를 탔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얼어있는 곳을 만나 가파른 경사면에 아주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별수를 다 써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자존심은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스키 타는 사람들이 저를 몰라봤으면 하는 마음에 헬멧과 고글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꼼짝하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제 옆으로 멋지게 활강하면서 안녕하세요 우트로프 형제님 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러저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손자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했지만 손자는 왜 제가 일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끄미 바라보던 그 아이는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 12살 소년이 다가와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즉시 실현되었습니다. 마치 제게 자신감과 열정과 힘이 새롭게 주입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눈 덮인 스키장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느끼고 더 쉽게 실망하며 남성들에 비해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자도 죄책감과 낙담, 실패를 많이 느낍니다.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극심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실패했을 경우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한 작가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계속 전진한다. 많은 은총을 받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한두 차례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서 발을 빼버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신권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고 좌절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신권에 대한 결심을 철회하고 더 쉽지만 합당하지 않은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취했을 수도 있었을 삶의 언저리에만 머문 채 자신이 타고난 가능성에 못 미치는 삶을 삽니다. 한 시인이 한탄했듯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불운한 영혼들입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승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필멸의 인간이 노력과 수양 또는 실수 없이 승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몇 번이나 비틀거렸느냐가 아니라 몇 번이나 일어서서 먼지를 털어내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필멸의 삶은 곧 시험이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불확실한 지형과 우리 각자가 겪게 될 예기치 않은 시련을 탐색할 수 있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 중 하나는 바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즉 넘어지거나 하느님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쳐온 모든 원리들 가운데서도 거듭 강조된 한 가지는 인간은 회개하고 진로를 바꾸고 제자의 참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차고 가슴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약점이나 실수, 죄를 편히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로 이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절망으로 이끄는 슬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속죄를 통해 변화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희망을 사라지게 하고 유혹이 더 닥쳐오면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개종과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합니다.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안에서 걸을 용기를 줍니다. 참된 회개는 고문이나 고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가슴에서 우러난 후회와 불순종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은 회개라는 성스러운 과정에서 종종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자기 혐오로 이어지거나 제 길을 방해할 때는 회개를 촉진하기보다는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형제 여러분,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승리자이신 구주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제껏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지녔던 이는 없었으며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진해서 희생제단에 누워 우리의 죄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짐과 죄책감을 어깨 위에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속죄를 통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약속받게 됩니다. 실수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참된 회개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돌리고 죄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는 하늘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진보를 막기 위해 악마가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우리는 또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체중도 줄이고 싶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도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지만 운전할 때 무리하게 앞으로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참된 행복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를 참된 행복과 기쁨에 대한 환상과 모조품에 불과한 하찮은 플라스틱 장신구와 맞바꾸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다른 방법은 계명을 강요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무엇이든 먼저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의사의 권유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정복음 교육을 스테이크 회장의 목표로만 본다면 그 일을 하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타인을 돌보기 위해 실행하고 싶은 일로 본다면 우리의 결심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가족과 자신 모두에게 진실로 축복이 되는 방식으로 그 일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눈과 돌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재기해서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커다란 근원이 됩니다. 비록 이런 거룩한 목적지가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길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성공이나 실패에만 집중할 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야를 더 높은 목표에 둔다면 우리는 더 좋은 아들이자 형제, 더 친절한 아버지, 더 사랑이 많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거룩한 목표에 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자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밝은 희망과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은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 필멸의 인간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목표를 향해 계속 길을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서 교훈을 배우고 더 훌륭하고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친구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거나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복된 복음의 힘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며 자신 있게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문수 회장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아버지이건 연로한 신권 소유자이건 새로 성임된 집사이건 우리는 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늘 여러분을 잊지 않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힘들 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구속주,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뒤를 돌아다보며 속주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힘을 준 속주의 힘을 신뢰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영원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졌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훌륭한 일이며 때로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 말씀을 듣는 장로정원의 회장들은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 어느 분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로 다를지 모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느 장로가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아내와 어린 아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늘 당장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 장로와 아내는 이미 친구에게 이삿짐을 옮길 트럭을 하루 빌릴 수 있는지 물었고 그 친구는 트럭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젊은 아버지는 짐을 모두 트럭에 실었지만 초반에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트럭을 빌려준 친구는 너무 바빠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아버지는 난감했고 장로정원의 회장인 여러분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한 시간은 이른 오후였습니다. 저녁에 교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내에게 그날 집안일을 돕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터였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정원회의 회원들, 특히나 가장 성실하고 여러분이 보통으로 도움을 청하는 형제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 직책에 부르셨을 때 그런 날들이 올 것임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업무를 진 신권 소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만 실은 이 바쁜 후기에 사는 훌륭한 신권 소유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한 업무를 짊어지고 있는 신권 여권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 다친 사람을 지나쳐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앞서 말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이 분명 또 있을 것이며 그때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길 간청합니다. 경전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곳에 강도들이 출몰하여 방심한 사람을 노린다는 것을 그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지한 이유로 여행 중이었고 당시의 여행자들이 그랬듯 짐을 실은 짐승과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겨 발을 멈추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끄는 신권 소유자들은 최소한 세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한다면 그분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도 느끼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그 여관 주인처럼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봉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의 회장들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권을 지닌 다른 이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자주 요청에 응했던 형제들에게 그들이 쉽게 동정심을 느끼는 자들임을 알기에 또다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에도 돕기로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관대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이 더 클수록 주님께서 더 큰 동정심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미 많은 짐을 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말아야 할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의 회장으로서 여러분은 정원의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잘 압니다. 주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어떤 형제의 아내가 남편이 그녀를 배려하고 도울 시간이 없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어느 집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남을 돕기 위해 또 한 번 나서는 모습을 보는 축복이 필요한지 또는 어느 집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날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낄 필요가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봉사해달라는 요청이 필요하지만 응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정원의 회원들 전원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많이 해왔듯 여러분은 다른 일을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며 그 요청을 받지 않아서 축복을 받을 가정은 어느 집인지 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권을 가지고 이끌 때 받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저는 청남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사 정원의 일보조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감독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느 미망인을 저와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감독님이 데리러 오시길 기다리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감독님에게는 강하고 지혜로운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다른 또 한 분은 큰 회사의 사장이었고 나중에 총괄리역원이 되었습니다. 감독님도 나중에 총괄리역원이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왜 미숙한 제사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까? 감독님은 그때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지 이제는 잘 압니다. 바로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고자 하신다. 는 말씀이셨을 겁니다. 그 미망인 댁에서 저는 감독님이 그녀에게 이미 주었던 예산 소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독님은 놀란 저를 보고 웃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자매님이 자기 지출을 자제할 수 있게 되면 남을 도울 수도 있을 거란다. 다른 경우는 감독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인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겁에 질린 두 어린 딸이 문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감독님은 두 어린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가 돌아설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저 가족이 겪는 비극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거다. 또 다른 어느 저녁에 감독님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남자의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감독님은 그에게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와디에서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고 감독님이 저를 데려간 모든 상황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독님이 그러한 방문으로 축복을 받을 제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여러 번 데려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감독이 되어 신앙이 차갑게 식은 사람들이 복음의 온기를 다시 느끼도록 돌아오라고 초대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언젠가 현세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수백 수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청남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권 봉사 활동을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더 큰 도전은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의 회원이 될 때 함께 주어집니다. 가족 일원이 될 때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정원이나 가족 구성원의 신앙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은 동정심을 느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봉사와 자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상처에 바를 치료약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여러분은 막중한 영적 필요를 지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영적인 상처가 있고 치료하지 않고 둔다면 끝없는 불행을 가져올 것임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주님의 심부름에 나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생으로 이끄는 의식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가진 영적인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원의 회원으로서, 가정복음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강하지 않다면 사람들의 영적인 상처가 아물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경전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는 기도와 경전을 훑어보는 일은 준비라고 하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신은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오는 다음의 권고와 함께 주어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쌓아두고 지속적으로 이를 행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구절에서 쌓아두라는 표현은 말씀에 대해 무언가를 느끼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갔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몬경의 구절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몰몬경의 단 몇 줄을 읽더라도 그때마다 저에게 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의 느낌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나 몰몬경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이 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저에게 그 확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행 중에 진리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쓰러진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마음을 닫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그분의 속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도울 방법을 아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려고 그토록 노력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인간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권 소유자들조차 쉽게 그만큼의 동정심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향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이 나무람이나 거절로 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권 여관으로서 그분을 도울 준비를 할 때 우리에게 지침이 될 성구가 있습니다. 이 성구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여정에서 필요할 은사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에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를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우리의 필멸의 여정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어떤 신권 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론 신권 합창단의 영감의 찬음악에 감사드리며 이 모임 실황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전능하신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에 월터 F. 곤잘레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솔트레이크 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와 거리를 막론하고 세계 여러 곳에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밝혔듯이 왕같은 제사장, 나아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특권은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프로보 캐니언으로 차를 타고 가서 가족 별장에서 여러 주 동안 머물곤 했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은 얼른 냇가로 가서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버지께서 몰던 자동차는 1928년형 올즈모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속 약 55km를 넘으면 어머니께서 속도 줄여요, 빨리 줄여요 라고 의뢰 말하셨습니다. 저는 더 밟아요, 아빠 더 빨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보 캐니언으로 가시면서 내내 약 55km를 유지하셨는데 굽은 길에서 그만 양떼를 만나 차를 도중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마리의 양이 우리 곁을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보이지 않았고 몇 마리 개가 양들 옆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양떼의 뒤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목자가 보였는데 말에 제갈은 없고 굴레만 있었습니다. 말이 갈 길을 알아서 가고 개가 짖으면서 양떼를 잘 몰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때는 안장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졸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독일 뮌헨에서 그와는 대조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선교사대회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선교부 회장의 승용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보았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목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양도 그를 따라 왼쪽으로 갔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도 그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자기 양떼를 이끄는 참된 목자와 양떼 뒤에서 말을 타고 편하게 따라오는 양치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참된 목자라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목자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들을 이끄는 목자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지침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가정복음 교육이라고 하며 오늘 저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각 와드의 감독은 매달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복음 교사로 신권 소유자들을 지명하는 일을 감독합니다. 그들은 짝을 지어 다닙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아론 신권의 제사나 교사인 청남이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성인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회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아론 신권 소유자는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임무는 청남들의 선교 사업 준비뿐만 아니라 평생의 신권 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복음 교육 프로그램은 신권에 성임된 사람들이 맡은 책임으로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아보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며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라는 현대의 계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정복음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치시키며 권고하고 인도하는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또한 가장 보람찬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신성한 봉사이며 신성한 부름입니다. 가정복음 교사로서 우리의 의무는 모든 가정과 마음에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고귀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이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엘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제사들과 그들의 모든 교사들을 성별하였나니 이에 의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성별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더라다. 가정복음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한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필요한 도움을 지혜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미리 지명하면 가정복음 교육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래전에 제가 직접 했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선교사 집행위원회에서 스펜서 W. 킴볼 장로님과 고든 B. 힌클리 장로님, 토마스 S. 몬슨 장로가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힌클리 장로님 네께서 저녁 식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 부부를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가정복음 교사 중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정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방문 약속을 하지 않은 것도 알고 동반자도 같이 오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들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행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그 가정복음 교사를 따뜻하게 맞으면서 트로와 자리에 앉아 세 사람의 사도와 아내들에게 회원으로서 우리의 의무에 대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조금 긴장한 그 가정복음 교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가정복음 교사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가정복음 교육을 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1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하셨던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은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회장님 집을 찾아왔던 가정복음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교사는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으며 자리에 앉아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권유를 받고는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계속 서서 그는 참 죄송하지만 롬니 형제님 날씨가 추워서 차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엔진을 켜놓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방문했다는 보고를 감독님께 하기 위해 잠시 들린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롬니 형제님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후에 신권 소유자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가정복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계적인 방문 이상의 것입니다. 가르치고 영감과 동기를 주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방문해 활동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궁극적으로 승형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가정복음 교사들에게 분명히 적용되는 현명한 권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이 한 말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의 대의를 위해 어떤 사람을 설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의 참된 친구임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족과 개인에게 참된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는 매달 그저 의무에 따른 방문만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을 돕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친구는 보살핍니다. 친구는 사랑을 보입니다. 친구는 경청합니다. 또한 친구는 도와줍니다. 가정복음 교육은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또한 사람들 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기에 시민을 돕는 정부 프로젝트 담당으로 유타로 왔던 딕 해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는 유타에 있는 동안 한 후기 성도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는 유타주 세인트 조지의 카페를 개업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인 윌라드 밀린 형제가 그 가족의 가정복음 교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카페 메뉴를 인쇄해 준 적이 있어서 저 역시 딕 해머를 알고 있었기에 제가 세인트 조지를 방문해서 밀린 형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친구 딕 해머는 잘 되고 있죠?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보통으로 그는 느리기는 하지만 잘 돼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라드 밀른과 그의 동반자가 매달 해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딕을 포함하여 그 가족에게 간증을 늘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윌라드가 전화를 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하고 말을 시작하더니 딕 해머가 개종을 해서 침례받을 예정입니다. 나이가 90세인데 성인 내내 친구로 지내왔지요. 그 결정으로 제 마음이 정말 훈훈해졌어요. 여러 해 동안 그의 가정복음 교사로 봉사했었죠. 라고 말을 끝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윌라드의 음성에는 어떤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머 형제는 정말 침례를 받았고 1년 후에는 아름다운 세인트 조지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인봉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윌라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해머의 가정복음 교사로서 낙담한 적은 없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해머 가족에게 찾아온 기쁨을 직접 보면서 복음이 그들 생활에 가져다준 축복과 그리고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특권에 제 마음은 감사로 넘쳐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 즉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우리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와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주님의 영을 동반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가정복음 교육 방문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의 가정복음 교육 의무를 다하겠다고 자신을 다시 추스르기에 좋은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이든지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복음 교육 동반자가 여러분과 함께 다니도록 돕기 위해 조금 더 격려해야 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정복음 교육에 대한 우리 노력은 지속됩니다. 주님께서 그만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살펴야 할 삶이 많습니다. 어루만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피도록 맡은 이런 소중한 영혼을 보살피고 어루만지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또한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가정복음 교사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한 위대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의무와 운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희생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사랑이 욕망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난이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분은 바로 위대한 스승,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안내자요 완전한 모범이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정복음 교육을 할 때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활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머리를 숙이고 당신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받은 메시지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느꼈던 생각과 느낌들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또한 이 모임에서 제공된 모든 음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분의 가르침, 특히 가정보험 교육에 대한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몽순 회장님에 대해 감사드렸고 그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간구드리옵고, 또한 우리가 느낀 느낌과 원리들에 대해 행동으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